안녕하세요. 호기심으로 배우는 역사 시간의 부정입니다. 얼마 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지만 실패로 돌아간 일이 있었죠. 북한은 줄곧 미사일 시험 발사가 아니라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어쨌든 국제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북한은 이전에도 광명성 1호와 2호 등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서방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일이 없습니다. 사실 아직 한국도 혼자 힘으로는 인공위성을 쏘아올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 하늘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쏘아올린 수백 개의 인공위성이 지구 주변을 돌면서 별처럼 반짝이고 있습니다. 기상 관측, 첩보, 통신 등등 인공위성의 기능도 참 다양한데요. 호기심으로 배우는 역사, 오늘은 인공위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실용위성 광명성 3호 발사가 4월 13일 오전 7시 38분 55초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최근 북한의 로켓 발사는 이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인공위성 발사냐 아니면 미사일을 시험한 것이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스미소니안 항공우주박물관의 로저 러뉴스 박사는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건 인공위성을 실어 나르는 로켓이나 핵탄두를 실어 나르는 미사일이나 결국 같은 기술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켓은 매우 중대한 민군 겸용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용과 군사용, 이중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우려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원래 로켓은 1920년대와 1930년대 아마추어 그룹에 의해서 개발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민간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다가 로켓이 군사용도로 쓸모가 있다고 판단이 되자 각국 정부가 로켓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독일이 V2라고 하는 첫탄도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미국과 소련이 이 V2를 수중에 넣어서 제조하기 시작했다고 러뉴스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베르너 폰 브라운과 그의 연구팀 100여 명이 미국에 와서 로켓 제조를 도왔고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탄도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소련 역시 브라운 팀원들을 몇 명 체포해서 개발에 나섰죠.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이 탄도미사일 확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요. 1950년대 후반에 이르면 미국과 소련 등이 탄도미사일을 배치합니다.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와 성능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탄도미사일과 똑같은 로켓이, 그러니까 비행 변형을 한 로켓이 인공위성 탑재 장비를 싣고 지구 궤도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1957년 10월 4일, 인류 역사를 바꾼 큰 사건이 일어났다.
Today a new moon is in the sky, a 23-inch metal sphere placed in orbit by a Russian rocket.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것이다. 농구 공만한 크기의 스푸트니크 1호는 지구 궤도에 겨우 1시간 반 머물다 떨어졌지만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으로 기록됐다.
스푸트니크 1호의 발사는 세계 과학기술의 역사에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대사건이었는데요. 미국 스미소니안 항공우주박물관의 로저 러뉴스 박사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스푸트니크는 구소련이 발사한 과학위성이었는데요. 이 스푸트니크 위성을 발사시킨 게 탄도미사일이죠. 소련이 국제 지구 물리에 해를 맞아서 발사한 건데요. 지구 자기권과 대기권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측정을 돕기 위해서 설계됐죠. 사실 미국도 역시 국제 지구 물리에 해를 맞아서 위성을 발사하려고 계획 중이었는데요. 스푸트니크 호가 발사됐을 때 미국은 아직 그런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위성 개발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바야흐로 미국과 소련 사이에 우주개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Well, the United States launched its first satellite on January 31st.
미국은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고 약 3개월 뒤인 1958년 1월 31일에 미국 최초의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바로 익스플로러 1호였죠. 이 익스플로러 1호는 현재 우리가 벤 앨런 방사선대라고 부르는 방사선대를 발견했습니다. 이 방사선대는 지구상의 생명에게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치명적인 방사능을 차단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스플로러 1호는 굉장히 의미가 큰 위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익스플로러 1호 덕분에 지구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현재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의 수는 수천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기상위성, 관측위성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GPS라고 부르는 위성 위치 확인 체계는 여러 위성의 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공위성과 자동차 또는 손전화기 등에 달려있는 장치를 연결해서 지구상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 안보용으로 만들어진 인공위성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라디오 전파나 방송을 포착하고요. 또 지금 지구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비디오 촬영을 하는 위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위성을 통해서 받는 정보는 세계 평화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러니우스 박사는 말했습니다.
The more information that is accurate that can be delivered
정확한 정보가 많을수록 더 좋은 거죠. 어떤 방식으로 전해지든 더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잘못된 가정 아래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테니까요. 예를 들어서 소련이 국경에 탱크를 밀집시키고 있다는 걸 인공위성을 통해서 볼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일인 거죠. 소련 쪽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요. 현재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남한과 북한,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 국경은 세계에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국경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가 많을수록 오판을 하는 경우가 줄어들겠죠.
보통 인공위성의 수명은 20년 이상인데요. 초기 위성은 기능이 그렇게 믿을만하지 못했고 수명도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또 위성 발사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 쏘아올린 위성이지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위성도 있습니다. 이런 불량 위성이나 수명이 다한 위성을 우주 쓰레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We do have a bit of a problem with this because
위성이 수명이 다할 경우에 문제가 되죠. 어떤 위성은 궤도에서 벗어나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불에 타 지구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위성은 지구 정지 궤도에서 벗어나 먼 우주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죠. 그런가 하면 지구 궤도에 계속 머무르는 위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인공위성은 어떤 식으로 진화해 왔을까요? 다시 로저 러니우스 박사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인공위성의 수명이 늘어났죠.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인공위성 수명이 아주 짧았는데 이제는 수십 년 이상 깁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또 크기 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점점 더 작아졌는데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공위성 기능은 더 다양해진 반면에 크기는 더 작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에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지만 인공위성의 크기는 오히려 더 작아졌다는 건데요. 러니우스 박사는 그동안 인공위성의 진화 과정은 기능 향상과 소형화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위성 하면 흔히 적도 주변을 동서로 돈다고 상상하기 쉬운데요. 인공위성이 다니는 궤도는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다시 로저 러니우스 박사입니다.
대부분의 위성들은 적도 궤도를 따라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표준 궤도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다니는 위성도 있긴 한데 드물고요. 그런가 하면 극궤도를 도는 위성도 있습니다. 적도 주변을 도는 게 아니라 북극에서 남극, 극 사이를 다니는 거죠. 이런 극궤도는 원격 조정에 좋고요. 첩보 활동을 하기에도 좋죠. 또 저궤도라는 게 있는데요. 우주왕복선이 다니는 궤도, 우주정거장이 있는 궤도죠.
인공위성은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다양한데요. 동시에 공격을 당하기 쉽고 취약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You can hit them with something.
어떤 무기로 인공위성을 공격해서 폭발시킬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 그 인공위성이 갖고 있던 성능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인공위성 파편이 지구 궤도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큰 일이죠. 그 위험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실험한 적도 있습니다. 중국이 몇 년 전에 그런 실험을 했고 미국도 뒤따라서 했죠. 그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실험이 있었고요. 또한 인공위성은 공격받기 쉬운 점이 있는데요. 일종의 EMP, 전자기 펄스, 전자파를 이용한 폭탄을 이용해서 인공위성을 공격해서 교란시킬 수 있죠. 이런 점이 국가안보에 문제가 되는데요. 미국의 국가안보뿐 아니라 전 세계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에 맞서고 장기적으로 인공위성의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안보를 위해서 인공위성에 의존하는데 전쟁 발생 초기에 적이 이런 인공위성을 공격해서 못쓰게 한다면 안 좋은 거죠.
그렇다면 이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러뉴스 박사는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정권을 통제하는 거죠. 또 군사행동이 일어날 수 없는 우주보호구역을 설치하고요. 이런 조치들이 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확실히 외교적인 해결책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인공위성을 좀 더 작고 튼튼하게 만들고 비용을 적게 들이는 대신 쉽게 교체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성능을 가진 인공위성을 빨리빨리 교체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또한 인공위성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는데요. 인공위성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장치를 지상에 세우는 방법이 현재 개발되고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배우는 역사, 오늘은 인공위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